새 언약 여섯 번째 부흥보 제33기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12절까지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아침 우리는 여기서 이미 새 언약에 포함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보았습니다. 이 3일 동안 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 둘째는 하나님의 사실, 셋째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새 언약 안에 포함된 것 중 첫째가 죄의 사면과 정결케 함과 도말하심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사람에게 주어 사람이 이웃이나 형제 자매나 부모를 가르칠 필요 없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면 되고 다른 사람의 가르침과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며 우리로 능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여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볼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는 언약에 따라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해지는가를 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루신 역사와 우리가 이미 얻은 것들을 이곳 성경 공부반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서의 죄와 사람 앞에서의 죄의 두 방면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이것을 분명히 분별하지 못하므로 나는 다시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성경으로 본다면 두 방면이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 곧 범죄가 있고 범죄는 하나님 앞에 형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바로 죄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인된 죄는 우리를 관할할 힘이 있습니다. 죄는 사람 안에 있는 죄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분별이 있습니다. 양심 안의 죄는 마음 안의 죄와 다릅니다. 율법상의 죄는 생활상의 죄와 또한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와 내 안의 죄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 곧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는 우리로 땅 위에 살면서 마음이 편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 안의 죄는 우리를 관할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양심은 곧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은 죄인이다 라고 소리내어 말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양심이 잠자고 있었지만 이제는 깨어났습니다. 그가 장래받을 심판과 형벌을 생각하고 지옥에서 당할 영원히 그치지 않는 고통을 생각하면 그는 틀림없이 두려움이 일어날 것이며 그의 범죄가 즉시 제거되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이미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고 방법이 없을 때 다음의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해주시고 깨끗해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당신이 응당 받아야 할 심판과 형벌을 다 대신하여 받으시고 그분이 완전히 당신의 죄의 짐을 지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당신의 죽으심으로 계산되었으며 그분의 피 흘리심은 바로 당신이 피를 흘린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형벌을 받으신 것은 당신도 십자가로 데리고 가서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당신을 구원했습니다. 당신은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에게 완비된 구원이 있었기에 당신으로 하여금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구원받게 하고 죄의 깨끗해 하심과 사함을 얻게 하고 다시 형벌을 받지 않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당신은 당신의 죄의 짐이 이미 내려졌음을 느낄 수 있으며 죄과가 이미 깨끗게 되었고 사함받았으며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구원받은 죄인임을 알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성령이 당신의 마음속에 거하며 당신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아바 아버지라고 소리쳐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당신과 주 예수님과는 생명으로 연합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죽고 피 흘리심은 당신을 반대하고 당신에게 불리한 당신의 모든 범죄들을 깨끗이 제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열납하시기를 기뻐하셨으므로 당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도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다시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많은 때 당신은 또 더러운 생각을 갖게 될 수 있고 또 화를 낼 수 있으며 질투하고 교만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죄가 이미 제거되었다고 말하지만 왜 나는 여전히 죄를 범하게 됩니까? 당신은 주 예수님의 피가 다만 당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만 처리할 뿐 당신 안의 죄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주님의 죽으심의 두 방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주님의 피로써 소멸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의 죄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의 뿌리를 뽑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는 것입니다. 전날에 우리는 이미 죄가 우리 안에서 죄인이며 옛사람은 가운데 거하며 매개자가 되고 몸은 밖에서 종이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의 죄를 철학자들처럼 힘써 고행함으로 몸을 다루시거나 우리의 죄를 안에서부터 뽑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옛사람을 그와 함께 못 박으심으로 죄의 몸을 멸절시키고 실직하게 하여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형제자매들이 나와 성경을 공부할 때 이미 주님의 피와 주님의 십자가의 기능이 크게 다름을 보았습니다. 양심 안에 있는 죄와 마음 안에 있는 죄가 다르며 하나님 앞에서의 죄와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죄가 다릅니다. 성경은 피가 사람의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다고 결코 말하지 않고 피가 사람의 양심을 정결케 한다고 말합니다. 양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참소하여 사람으로 자기가 범죄한 부분을 깨닫게 합니다. 주님의 피는 사람의 양심으로 더 이상 죄가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마음 안의 죄는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에 내가 다시 말할 것이고 지금은 다만 우리의 죄와 불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함받으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또 잊혀질 수 있는지를 말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 앞에서의 죄와 내 안의 죄는 어떻게 서로 다른 두 가지 양상을 나타내는지 알기 위해 나는 여기서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5장 20절까지는 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말해주는 것이며 한 구절도 사람 안의 죄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5장에서 아담의 죄를 말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큰 줄기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5장은 다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언급하는데 피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는 다 사람 안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락에서는 피가 사람의 육체와 사람의 마음 안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십자가가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아 죽게 하고 죄의 몸을 멸절시키므로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속의 죄를 이기는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약간 언급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 죄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없게 하고 나날을 보내기가 어렵다고 느끼게 합니다. 그것은 이 죄를 생각할 때 사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연락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모르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모르게 하며 이 많은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통과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죄와 당신 안에 있는 그 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죄는 당신을 유혹할 수 있고 당신을 붙잡아 범죄하게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법으로서 일종의 역량으로 당신을 붙잡아 당신으로 당신이 원치 않는 일을 하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그것을 저항할 능력이 없다면 당신은 마치 연약한 풀과 같이 광풍에 이리저리 불려 꺾이게 됩니다. 당신은 마음속에 어떤 것에 의해 사로잡혀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손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로 인해 자신이 승리했다고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나는 늘 더러운 죄를 범하는데 어떻게 감히 내가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죄가 하나님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의 두 종류의 분별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이미 완전히 씻겨졌고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안에 있는 죄는 아직 이전과 마찬가지로 더럽고 가증합니다. 이 둘은 별개의 일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지만 우리 속의 죄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나는 전에 이미 피는 객관적이며 십자가는 주관적이라는 것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피는 다만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속량할 수 있을 뿐이며 십자가로서만이 우리 안의 죄를 다룰 수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된 적이 있는 우리들은 틀림없이 죄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당신의 구주로 믿은 후로 하나님 앞에 있던 당신의 죄는 다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고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신 자신을 보면 당신은 여전히 아주 쉽게 유혹을 받고 극히 더러운 죄를 범하게 되므로 당신은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가 분명치 않게 합니다. 성경은 이 두 방면의 죄를 완전히 나누고 있습니다. 이전의 나는 우리 속의 죄는 이미 십자가로 옛사람이 처리되었으므로 다만 당신이 믿음을 사용하여 이 위에 선다면 당신은 완전히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다만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자신이 지극히 더럽기 그지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할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기꺼이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아직 성령의 빛비춤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이므로 구원의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한 첫 마디의 말은 그의 손과 발이 아프다거나 춥고 배가 고프다거나 그의 체험이 고달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첫 마디의 말은 바로 죄를 시인하고서 아버지여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죄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먼저 하나님께 자신이 어떻게 가련하며 손실을 입었는지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하나님께 죄를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이 당신의 영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좋지 않은 사람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한 악한 죄인이고 당신 자신이 처한 위치가 얼마나 위험하고 가련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결국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빛비추심의 역사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기꺼이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자신의 위치가 위험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구원받지 않았을 때 늘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으며 더 강하다고 느꼈으며 다른 사람은 다 검고 오직 자신만이 희다고 여겼습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의 빛비춤을 받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악하기 그지없는 큰 죄인인 것을 알 수 있고 깊이 자신의 이전의 행위를 후회할 수 있으며 뉘우치고 돌이키는 느낌이 충만할 수 있으며 완악한 자신의 생활을 미워할 수 있고 죄가 과연 무엇이며 얼마나 가증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과 하나님, 하나님과 당신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당신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게 하고 하나님과 왕래할 수 없게 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과 하나님이 서로 반대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이좋게 지내는지 알지 못하고 다만 지금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이 지점을 통과한 후에야 그는 복음을 듣게 되고 영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가 믿고 영접한 그때 그는 한 명의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사람은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우며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우며 죄의 형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깨달음으로 자신의 죄거를 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안에서 시작한 성령의 역사는 그로 그와 하나님 사이에서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하므로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 들은 복음은 결코 상세하지 않고 그는 다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한마디 말만 알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가 믿고 난 이후에 비로소 다른 사람의 상세한 해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들은 한두 마디의 말이 그의 속에서 발생한 효력이 어느 정도 그로 하여금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며 복음임을 보게 했으며 그로 믿고 영접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때 비록 이 진리에 대하여 완전하고 분명하게 알지는 못하였지만 그는 전심으로 그 진리의 말씀에 자기 온 존재를 맡기고 그것이 그를 구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후에 공부하고 연구하며 사고한 후에야 비로소 구원의 과정과 수속이 어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진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기묘한가를 알게 됩니다. 거의 우리의 모든 체험이 다 이러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는 비록 어떻게 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했고 성경 안에서 많은 진리들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상당히 지났을 때 비로소 어떻게 믿고 구원을 받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품성에 따라 죄악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공의의 생활은 그분으로 모든 불의를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범죄한 자는 반드시 죽으며 이러한 일을 행한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범죄하고 불의하면 하나님은 율법에 따라 우리를 정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따르면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따르면 그분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으로 말한다면 그분은 영광이시기 때문에 죄인은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없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거룩, 공의, 영광의 원칙에 따라 행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은 바로 영광이시고 사람은 어떤 말로도 그분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다만 그분의 영광이 온 성전에 충만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다 반드시 물러나야 했는데 그것은 사람은 더러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만 피로 속죄할 때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하심과 공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것이 원칙이시므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찬미하는 것은 피가 흘려짐으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단순히 사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한 면으로 볼 때 또한 사하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사함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먼저 심판을 통과한 연후에야 비로소 사함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당신은 당신의 죄가 얼마나 되는지 기억할 수 있고 나도 나의 죄가 얼마나 되는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상을 묵인하고 소홀히 하여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가 어떻게 죽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 이미 그들을 대신하여 심판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심판을 면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짊어진 것입니다. 이 일을 당신이 아주 분명하게 안다면 당신은 안심하며 당신이 이미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참으로 구원을 받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겠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말하거니와 하나님은 결코 소홀하지 않으시며 그분은 바로 공의로서 죄를 심판하십니다. 이전에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은혜는 결코 자신이 직접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꺼이 직접적으로 왕이 되지 않고 은혜는 바로 의로 말미암아 왕이 되십니다. 은혜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 없고 은혜는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에게 임합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아니고서는 은혜가 없습니다. 나의 죄가 사함받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죄를 위하여 후회하고 근심하고 애곡하기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통곡, 회개 개선은 하나님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심판을 받고서 그 후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음지의 제목은 구원은 기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그의 기도와 간구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완전히 주님의 죽음과 그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과 나의 죄를 속량하여 우리로 형벌을 면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구원은 다만 은혜일 뿐 아니라 우리가 응당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구한다면 그것은 번거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슬프게 간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기꺼이 들어주지 않으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분이 기쁘게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 버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실지는 더욱 모릅니다. 그분이 만약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해도 누구도 그분이 하신 것이 공의가 아니며 옳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분 자신이 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또 장사되어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구속을 이루심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과를 인한 것이며 그분의 부활은 우리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불의하신 것입니다. 그날부터 모든 그분의 아들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한 명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한마디 말을 하거니와 만약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을 도리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이미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이며 주님이 이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빚을 청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어느 날 두 자매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렸지만 다 구원받았습니다. 동생은 언니에게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언니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라고 말하자 동생이 말했습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한 거야. 그녀가 말한 것이 참으로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열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과 심판은 이미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집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여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함, 이 한 가지의 일에서 우리와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행하시는 안목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과 해방을 받는 것도 은혜로 계산되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공의입니다. 만약 어떤 부자가 1만 원의 수표를 궁핍한 사람에게 주어서 언제든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수표를 가지고 그의 가게에 와서 가져가게 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큰 은혜입니다. 다음날 이 사람이 수표를 가지고 가게에 가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부자가 그에게 주지 않으려 한다면 이것은 불의입니다. 애초에 1만 원을 그에게 주지 않았다면 몰라도 그에게 준 이상 현금으로 바꿔주길 허락하지 않는다면 바로 불의한 것이지 결코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현금으로 바꿔주지 않는 것은 바로 불의요 불신실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해 주시길 허락지 않으신다면 바로 불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 먼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은혜로 대하지 않으신다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으며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통과한 이상 우리를 다시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이것이 어찌 불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대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공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십자가를 높이는 것입니다. 오직 지극히 큰 은혜만이 이러한 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나는 기도를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있는 평안을 얻지 못하였고 또한 구원의 즐거움도 없었다. 나는 감히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겠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주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실 수 없는 것처럼 그분은 또한 불의하실 수 없습니다. 당신은 불의가 바로 죄인 것을 압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실 수 없는 것처럼 그분은 불의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신 것이 우리가 심판을 받은 것이며 형벌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형벌하시고 더 이상 우리를 불못에 떨어지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그분을 속죄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할 말이 없으십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나는 다만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자신을 언약 안에 묶으시고 그분은 자유로우실 수 없습니다. 모든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는데 당신은 여전히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실 수 없다고 의심을 품겠습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답해 주기 바라며 내가 이렇게 묻는 것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당신은 확실히 당신의 죄가 오늘 이미 사함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래도 멸망하겠습니까? 당신은 주 예수를 영접하고 또한 그를 믿는데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까? 당신이 멸망하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당신에게 말하거니와 천지는 비록 패해질 수 있지만 당신과 나는 결코 멸망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당신을 멸망하게 할 수 없으며 천사도 당신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할 방법이 없으며 하나님도 우리를 멸망케 할 능력이 없으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당신이 멸망하려 한다면, 구원받지 않으려 한다면 역시 자신을 구원받지 않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묻거니와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의미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불의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구절에서는 또 말하기를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고 했는데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과 나의 죄과를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일을 우리는 잊어버리며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일을 우리는 억지로 기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잊으실 수 있습니까? 그분은 어찌 당신과 나의 죄과를 마치 먹구름이 사라지듯 엷은 구름이 흩어지듯 완전히 잊어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일소하였으므로 이제 너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나는 이렇게 많고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사하시며 잊어버리실 수가 있을까? 아마 하나님은 완전히 사하시고 기억하시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억력은 너무나도 좋아서 때로는 그들의 기억력은 하나님보다 더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다만 그들의 죄를 잠시 도말하셨다가 그분이 매번 돌아오실 때마다 이 지운 흔적을 보시고 그들이 이러한 죄를 지었고 저러한 죄를 지었다고 기억을 일깨운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거니와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모조리 잊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이미 당신의 모든 죄들, 즉 이 죄, 저 죄, 큰 죄, 작은 죄, 잊을 수 있는 죄, 잊을 수 없는 죄, 고의로 지은 죄, 무심코 지은 죄 등 어떤 죄를 막론하고 마치 당신이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 잊으셨습니다. 무릇 이 복음 듣는 사람들은 할렐루야라고 말하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이것 이상의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다 잊으셨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죄가 주님의 피에 의해 깨끗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정결케 하신 것은 바로 새 언약의 첫 번째 일을 이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과를 사하신 것은 언약 밖의 일이 아니라 언약 안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당신은 아직도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을 모르겠습니까? 당신은 아직도 멸망당할 것을 두려워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은 나와 언약을 세우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하신 일을 잊으셨습니까? 이제 당신은 언약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런 기도를 한 후 당신은 즉시 다른 것에 상관없이 일어설 수 있으며 당신이 이미 당신의 일을 했다면 하나님 또한 반드시 신실하게 그분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는 것은 당신이 탄원하며 기도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공의대로 행한 것인데 바로 우리에게 피 아래의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좋고 나쁨이나 사하거나 사하시지 않으려 하는 의도를 따르실 수 없으신데 그것은 그분이 이미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언약대로 행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특별히 이 근거를 우리에게 붙잡을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과 2절은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섬기는 자들은 양심이 정결케 되었으므로 더 이상 죄가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소나 양의 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주 예수님의 피로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피를 보시고 당신과 나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양심으로 더 이상 죄를 느끼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을 때는 늘 자신의 죄를 느끼고 양심으로 우리를 책망하지 않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난 후에는 당신은 주님의 피가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흘려진 것이며 그분이 죄의 형벌을 받고 죽음에 이르는 것이 바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후로부터 모든 죄가 나의 양심으로 다시 괴로움을 기억할 수 없게 했습니다. 양심은 정결케 된 이상 영원히 다시 죄를 느끼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경배하면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배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자신이 구원을 받은 줄을 알지 못하고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틀림없이 고정되지 않고 표류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먼저 서지 않으면 틀림없이 뛸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이 당신이 만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진보할 수 없고 영원히 앞에 놓인 영적인 노정을 달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떡을 뗄 때 당신은 다른 사람과 함께 찬미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의 깊은 곳에 구원받은 확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피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죄를 다 정결케 하실 수 있고 나의 양심으로 죄를 느끼게 하지 않음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은총과 무한한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문제가 없고 나는 더 이상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당신은 무엇을 가리켜 미쁘심이라 하고 무엇을 가리켜 공이라고 하는지 압니까? 미쁘심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며 공의는 하나님의 행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미쁘시며 행사는 반드시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죄과를 사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이 하십니까? 그것은 그분의 말씀이 미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이상 반드시 우리를 사해 주셔야 하기 때문이며 그분의 행위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형벌을 받으신 이상 우리의 불의를 깨끗이 하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미쁘신 약속을 근거로 하여 우리를 사하여 주시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공의에 근거하여 그분의 아들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여기시며 그분의 아들이 심판과 형벌을 받으심을 우리가 심판과 형벌받은 것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은 결단코 두 번 회개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이러한 상태까지 잘못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주님께 빚을 독촉할 수 없으며 또 나에게도 똑같이 빚을 독촉할 수 없으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행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불의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우리가 세운 언약을 따라 그분께 우리를 사해 주시기를 혹은 깨끗게 해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당신은 내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있고 하나님께 사하시기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기쁨을 따라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거나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은 언약 안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 언약대로 죄를 시인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대로 나의 죄와 불의를 사해 주시며 깨끗게 하셔야 합니다. 내가 언약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나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고 나의 불의를 사하시고 용서하셔야 합니다. 친구들이여, 당신은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말씀드립니까? 당신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당신의 언약에서 내가 만약 자기의 죄를 시인하면 당신은 나의 죄과를 사하시고 나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죄를 시인합니다. 당신이 나의 죄과와 불의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소서 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당신이 만약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까지 기도한다면 당신의 죄가 사해질 것이라거나 혹은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얻지 못하면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세운 것은 우리가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말하기 위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에 근거하여 나에게 속한 분깃을 취하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죄사함의 말씀이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죄를 위하여 근심하며 통곡할 수 있으며 당신은 힘을 다해 죄를 미워하며 이후부터 다시 죄를 범하지 않을 뜻을 세울 수 있으며 당신은 죄를 범하는 것이 아주 괴로운 일이라고 느낄 수 있으며 당신이 죄를 범하면 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결코 당신의 경건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만약 힘써 죄악을 아주 미워한다면 죄사함을 받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죄를 비참하고 고달프게 생각하고 후회한다면 비교적 사함받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당신에게 말하거니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성도들이 기쁨을 얻은 비결을 지은 사람은 바로 스미스 여사인데 한 번은 구원을 받은 어떤 소녀에게 말하기를 만약 네가 죄를 범하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네가 죄를 범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만약 죄를 범하면 예수님이 그녀로 어려움을 겪게 한 후에야 그녀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린아이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도리어 장성한 사람의 말이요. 나이든 많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범죄하면 어려움을 좀 겪은 후 사함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이여, 죄사함은 피로 말미암는 것이지 당신의 괴로워하고 근심하는 곳에 달려있지 않으며 시간이 흘러가고 당신의 마음이 괴로움을 느끼지 않고 평안이 있어야 비로소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은 하나님의 언약 안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연고로 당신의 모든 죄과를 사하시며 당신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당신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에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죄를 구속하시고 사하시며 다시 당신의 모든 죄과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죄가 아직 사함받지 않았을까 두려워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높고 만질 수 없는 위치에 계신 것이 아니며 그분은 또한 자유롭지 않으시며 자신의 뜻을 따라 혹은 기뻐하심에 따라 행하시지 않으시며 그분은 바로 언약에 묶이셨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당신은 다만 언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 말하면 됩니다. 당신은 무엇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렀는지 알고 있습니까? 무지개입니다.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소멸되지 않는 것은 언제나 당신이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3절에서는 보좌 전체를 무지개가 둘러싸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다만 무지개의 일부분만을 보지만 하늘에서의 무지개는 바로 보좌를 두르고 있습니다. 무지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지개는 하나님이 노아와 세운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분은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내가 볼 때마다 나와 땅에 각양 혈육 있는 생물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다 언약의 표시입니다. 언약이 하나님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의 근거와 증거를 당신에게 주어 붙잡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기묘한 것입니까? 누가 오늘날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까? 당신은 당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언약에 따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언약 안에서 안식하거나 혹은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즉시 그분의 말씀에 따라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하늘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길게 줄곧 영원까지 흐르며 줄곧 우리에게까지 흘러왔는지를 볼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영적인 축복과 안식을 잃어버리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미 세우신 언약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언약을 근거하여 그분께 말하고 언약대로 행하길 바라십니다. 우리가 알아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며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약 오늘 알았다면 당신이 이렇게 행할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영적인 축복들과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당신이 일찍 이렇게 한다면 반드시 일찍 얻을 것입니다.